하나님 말씀 시편 52편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이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아멘.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계셨는데 여러분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신 분 손들어 보세요 그랬습니다. 저도 한번 해볼까요? 미운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으신 분 손들어 보세요. 미운 사람이 있군요. 아무도 반응이 없자 아무도 없습니까? 손들어 보세요. 그때 저 뒤에 한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감격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할아버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그럴 수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힘겨운 듯 입을 열었습니다. 있었는데 다 죽었어. 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액과 다윗. 도액. 다윗은 많이 들어봤는데 도액이 누굴까요? 이름 느낌이 어때요? 아, 이름이 좀 별로 같죠? 예.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액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에돔 사람입니다. 이름 뜻이 왜 그렇게 졌는지 모르겠어요. 도액을 뜻은 불안이라는 뜻입니다. 불안. 성경에 도액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뜻 이름대로 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돔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의 목자장이 되었습니다. 목자, 목축을 관리하는 거기에 캡틴이 되었습니다. 당시 가축은 가장 중요한 재산입니다. 그래서 도액이 사울 왕의 목자장이라는 요직을 맡았다는 것은 그가 사울 왕으로부터 대단한 신임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 나라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왕이 가지고 있는 그 목 가축들, 이 가축들 가지고 농사도 짓고 전쟁할 때는 싸움도 하는 아주 중요한 그 가축을 관리하는 캡틴으로 목자장으로 삼았습니다.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노비라는 지역에 성소가 있었는데 거기 잠깐 머물렀습니다.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왜 거기 성소에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러 갔는지 아니면 볼 일이 있어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 성소에 들어가서 거기 머물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황급히 그곳에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그 노베 제사장인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방문에 놀랬지만은 그리고 쫓기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고 그리고 임금님의 사위였습니다. 그 당시 다윗이. 그런데 다윗이 들어와갖고 배가 고프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 진설병 그것을 내어주었고 다윗이 내가 급하게 오느라고 무기를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혹시 여기 무기 있으면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옛날 그 전에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죽일 때 사용했던 그 칼 그 사실은 골리앗 칼이죠. 그 칼을 거기에 두었는데 그 칼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아히멜렉과 다윗의 대화하고 음식물을 주고 칼을 주는 장면을 도액이 봤습니다. 거기 갔다가 봤습니다. 그 당시 사울왕은 대단히 화가 많이 나 있었습니다. 사울왕은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은 사울왕과 같은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나? 다윗에 대하여서 백성들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어디로 도망갔는지 정보를 알려고 하는데도 백성들은 가르쳐주질 않는 겁니다. 사울은 다윗에게도 화가 났지만 다윗의 편을 드는 백성들이 더 미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너희들은 다윗의 정보를 나한테 알려주지 않는 거냐? 다윗이 너희들에게 해주는 것이 뭐가 있느냐? 내가 너희들을 백부장, 천부장 삼아주고 관직을 주는 건 나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밭도 주고 포도원도 주는데 왜 다윗의 정보를 나한테 알려주지 않느냐? 라고 백성들에게 역정을 내고 있을 때에 그때 그 옆에 있었던 도액이 고자질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성소 노비란 지역에 있는 그 성소에서 다윗을 보았습니다. 그래? 그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식량도 주고 무기까지 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라고 고자질합니다. 오늘 시편 52편 강해를 하는데 시편에는 가끔 어떤 시편에는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시편 52편의 제목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제목이 있습니다. 다윗의 맞서길 찬양하는 그 음악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영장으로 한 노래, 지휘자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 시편 52편이 그렇습니다. 제목이 뭐냐면은 에돔인, 다 함께 시작.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 집에 왔더라 말하던 때에. 그러니까 시편 52편의 그 배경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배경입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바울이 이 시편 52편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제 본문이 도액에 대해서 도액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오늘 읽었던 본문에 맞은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다 함께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이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여기서 이 사람은 도액을 뜻하는 겁니다. 도액. 도액은 성소에 드나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의지합니까? 재물. 그것도 풍부한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재물. 재물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면 그것을 우리가 잘 사용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서 누리며 살 수 있는 복 중에 하나가 재물입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의지하게 되면 이제 얘기가 틀려지는 겁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데 그 재물을 너무 의지하게 되면 상황이 틀려집니다. 사실 재물은 의지할 정도로 힘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 여러분 재물을 의지하지 않나 보죠. 주머니에 100불 갖고 나왔을 때하고 지갑에 캐시 1000불 딱 들고 나왔을 때 기분이 어때요? 좋다지 않습니까? 사실 재물은 의지할 정도로 100불 있으면 그냥 가는데 1000불 있으면 뭐 사볼까? 할 정도로 이렇게 재물의 힘이 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재물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재물을 모읍니다. 그것 자체는 악은 아닙니다. 재물은 악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몰두하면, 재물에 몰두하면은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은 재물을 자꾸 의지하다가 보면은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점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하나님과 동급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재물도 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다 함께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재물은 좋은 겁니다.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의지하다 보면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점점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난할 땐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셨는데 복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점점점 사라지고 재물을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재물은 필요한 거지만 재물을 의지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태도가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두 주인은 못 섬긴다. 한 주인밖에 못 섬긴다. 재물은 때로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에 방해가 됩니다. 마가복음에 볼 것 같으면 어떤 부자가 있습니다. 부자고 성품도 좋고 율법도 잘 지키는데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참 귀하죠.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스토리 다 아시죠?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관원. 영생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투철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주님을 못 따랐냐면 돈이 너무 많아서. 돈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 다 함께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돈이 많지 그걸 주인 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그리고 따르라. 그랬더니 거기가 좀 마음이 좀 상처가 됐는지 예수님을 결국은 못 따랐어요.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건 지극히 훌륭한 겁니다. 그런데 돈이 너무 많아서 그것이 거친 돈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참 심히 어렵다. 그래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일 때 우리는 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적절한 재물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도액, 오늘 도액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액은 재물이 풍부해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왔을까요? 어떤 일을 하였을까요? 7절에 다시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이 풍부함을 의지하며 그 다음 다 함께 시작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를 든든케 하였습니다. 조금 표현이 정확하지가 못한데 영어 성경은 정확합니다. Grow strong by destroying others.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파괴시키면서 자기가 점점 힘이 세어지는 그 일을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이 세어지고 내 재물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망하는 것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사울이 도액이 고자질하지 않았습니까? 아이멜렉 제사장이 다윗이 왔을 때 먹을 것을 주고 무기도 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사울이 아이멜렉 제사장을 호출합니다. 오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된 것을 읽겠습니다. 그때 사울이 그에게 물었다. 아이멜렉 제사장이 자기 앞에 왔습니다. 어째서 내가 다윗과 공묘하여 나를 대적하느냐? 내가 무엇 때문에 그에게 음식과 칼을 주며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았느냐? 도대체 내가 그를 선동하여 나를 반역하고 이곳까지 와서 나를 칠 기회만 노리도록 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막 억울하게 아이멜렉에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미웠기 때문에. 그러자 아이멜렉이 대답하였다. 왕의 모든 신하들 가운데 왕의 사위 다윗만큼 충실한 자가 있습니까? 그는 왕의 경호대장일 뿐 아니라 궁중 모든 사람들에게도 높이 존경을 받는 자입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윗은 늘 성소에 가서 제사장에 물어봤습니다. 이 모든 삶을.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왕이 이 문제로 나와 내 가족을 문책하는 것은 정당한 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번 일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 아이멜렉은 몰랐어요. 그냥 다윗이 왔으니까 배고프다 하니까 먹을 것을 주고 무기가 필요하다니까 골리앗 칼을 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것이 싫어갖고 너는 역모를 꾸미고 있느니라. 여봐라 이 자와 이 식구들을 처형하라. 죽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울의 옆에 있던 신하들은 제사장 죽이기를 꺼렸습니다. 아무리 왕이 명령했지만은 제사장 아닙니까? 그래서 죽이기를 꺼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울 왕 옆에 보다 보니까는 멈칫멈칫하고 있는데 그 옆에 도액이 있었거든요. 그 이 사실을 일러받친 도액이 있었거든요. 도액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죽이라. 성경에 보니까 죽였습니다. 도액이 칼을 들고 제사장을 죽였는데 한 사람 죽인 것이 아니라 제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85명의 제사장을 죽이고 그리고 그 식솔들도 다 한꺼번에 죽였습니다. 도액은 사울의 권력 아래서 자기가 더 든든해졌습니다. 아이멜렉을 밀고 한 대가로 엄청난 재물을 보상으로 받게 됩니다. 도액은 성소에 드나들기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생긴다고 하면은 왕이 또 명령도 했으니까 제사장의 모든 식솔들을 죽인 일을 하였습니다.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입니다. 악을 행하여서. 탐심은 악이고, 탐심을 이루기 위하여 행하는 일도 역시 악입니다. 교회에 다니지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이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재물을 쌓으려고 불법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보면 경제사범 중에서 교인들이 생각밖에 많습니다. 2, 3년 전이었습니다. 어느 유명한 기업인이 정치권에 비자금을 주었습니다. 뭐 그런 일 많지 않습니까? 왜 주었을까요? 기업하는 사람이 왜 정치인에게 비자금을 주었을까요? 그 비자금을 갖고 정치를 잘 하라고? 아니요. 나를 좀 봐달라고. 내 기업을 좀 보호해달라고. 자기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정치는 순수하지가 못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비자금을 엄청 여기저기 다 뿌렸던 이 사람이 억울하게 불법의 연루가 되어서 그렇죠. 자기가 좀 상황이 이상하면 이거 불법이다 이렇게 취급하는 게 정치 세계 아닙니까? 이 사람이 억울하게 불법에 연루되어서 조사를 받다가 너무너무 억울해서 자결했습니다. 나름대로 속상했겠죠. 자기는 그렇게 했는데 얼굴 싹 가리고 이렇게 하는 그 정치인들 보고 속이 상해서 자결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하도 유명한 사람이라 그 장례가 장례식 하는 것이 TV에 나왔습니다. 저도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 멋있는 관 앞에 딱 명패가 써 있는데 그 앞에는 암흑의 장로라고 써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실제적으로 자기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고 재물이었습니다. 재물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내 자신을 이렇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만 의지하는가 아니면 주님도 의지하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도액은 어떤 결과를 맞이했을까요? 오늘 7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 5절에 보면 도액의 결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영영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취하여 내 장막에서 뽑아내어 생존하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도액은 에돔 사람이었지만 놀라운 처세술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의 목자장이 되었습니다. 대단한 직책입니다. 연봉도 엄청 높습니다. 게다가 아히멜렉을 고발하고 처형함으로써 엄청난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액에게 있어서 사울은 재물의 물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은 블레셋 전쟁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도액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기록은 없지만은 사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도액의 인생도 거기서 끝났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을 무엇으로 삼을까요? 우리의 주인을 무엇으로 삼을까요?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않는 도액은 이런 결말을 맞이하였지만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았던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힘 대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한두 푼 돌고 도는 그 돈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힘입니다. 나의 힘 대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찬송하였습니다. 도액은 그렇게 살았지만 세상 사람은 두 가지입니다. 도액과 같은 인생이 있고 달과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도액은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다윗은 어떻게 살았나요? 다음 절에 보면 다윗이 사는 방법이 나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다윗만 마음에 합하겠습니까? 우리도 다윗과 같은 삶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8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아멘. 잘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여기서 이 시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다는 것은 어느 지역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보호하심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다윗 때는 아직 성전이 아직 없었습니다. 아직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어디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는 그렇다는 겁니다. 푸른 감람나무, 푸른 감람나무는 의인의 형통함과 축복을 상징하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의 형통함과 축복. 그러니까 푸른 감람나무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올리브 나무인데 푸른 감람나무. 물이 잘 올라오기 때문에 푸르게 된 것입니다. 나무잎도 푸르고 무성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열매입니다. 열매. 이런 나무가 푸른 감람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시를 기록한 시점에 있어서 이 시를 기록한 시점에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어서 몸도 맘도 고단한 시기였습니다. 몸도 마음도 고단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성소에 가서 구걸할 정도의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성소에 가서 먹을 거 남은 거 있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전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다. 그것은 의인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되고 막힌 것이 뚫리게 되고 그리고 복받을 것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잘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우리 감격한 표정을 갖고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나는 틀릴 수밖에 없어. 시작. 아니, 그거밖에 해요? 동의하십니까? 의인의 형통합니다. 지금 거지예요. 다윗은 빌어먹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 전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떤 결심을 합니까? 나는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그 다음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이건 결심하는 겁니다. 앞에 부분은 신앙 고백하는 것이고 이것은 결심하는 겁니다. 세상은 재물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어쩌다 한두 번 필요할 때 의지하는 것이라 영영히 영영에 의지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영원히 의지하는 건데 실제적으로는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그리고 또 의지하고 오늘도 의지하고 내일도 의지하고 삶이 다하는 순간까지 의지하는 것. 그래 합시다. 다윗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자신이 푸른 감람나무임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의지하겠다고 결심한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 절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이냐면은 나는 하나님 전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전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주 안에서 형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입니다라고 고백하였는데 그것을 주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영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다윗처럼 그렇게 선포합시다. 난 하나님 전에 있는 시들은 감람나무가 아니라 푸른 감람나무다. 푸른 감람나무다. 그렇게 똑같이 고백하세요. 똑같이.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도 감람나무인 여러분에게 생명수의 물이 계속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삶이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힘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것도 되는데 성도 앞에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다. 그 당시 바울의 부리가 싫어서 다윗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몇 명 되었죠? 그때 보신 분? 아, 본사님 보셨구나. 400명. 나중에 조금 더 많아져서 몇 명 됐죠? 아, 요거 빼야죠. 600명이 됐어요. 다윗 주위에 사울이 정치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마음 상한 자, 속상한 자 이런 사람들이 다 다윗을 쫓아갔습니다. 맨 처음에 400명이었다가 600명이 됐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성도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얘가 자 그 당시 사울의 부리를 싫어하여 다윗 주변에 몰려든 자들. 그 사람들 앞에서 주를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퍼포먼스 하겠다는 겁니다. 쇼업 하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잘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다윗을 믿고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 다윗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아, 우리는 다윗을 따라갔지만 다윗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구나. 나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만 의지하여야겠다. 그러니까 이 뜻은 주의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다. 이 뜻은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몸소 교훈을 주는 모습입니다.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으로 의지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자식이 있겠고 또 교회 직분자에게는 평신도들이 있겠고 누구든지 나를 바라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주만 바라보는 모습을 삶으로 나타내기를 축복드립니다. 너 왜 주님만 의지하냐? 그러지 말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살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다윗과 같은 인생이 있고 도액과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넓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하면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에게 어떤 축복이 있나요? 예레미야 10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뭡니까? 복 받읍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인데 그 복이 8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그는 물가에 신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주의 말씀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의지합시다. 도액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달과 같은 인생일 때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요절 큰 소리를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절입니다. 52편 8절 다 함께 시작. 오는 나는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 다시 한번 시작. 오직 나는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 집에 있는 더욱 푸른 감람나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도액은 성소에 드나들었지만은 그 속마음은 재물을 의지하였습니다. 주님,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재물도 의지하는 마음이 있나요? 그 마음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만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그러한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송하고 고백할 때 힘 대신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